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6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루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같이 봅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잘 부르고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Amazing Grace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세간에 크게 화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던 말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일 세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분명히 저분은 천국에 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던 사람이 천국에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깜짝 아마 놀랄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면서 두 번째로는 놀랄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나 같은 것이 이 엄청난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겉을 많이 보죠. 속을 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믿는 것 같아서 천국에서도 큰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그는 아니야라고, 그래서 책망받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명의 성도이고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천국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크게 칭찬해주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신앙의 의외성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눈에도 많이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앙이 제일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이 누굽니까? 목사들과 장로들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핍박의 시기에, 환란의 시기에 의외로 이와 같은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사에 가서 먼저 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신방을 해보면 의외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화를 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하면 누구이겠습니까? 단연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힘든 곳에도 좋은 곳에도 이 세 사람은 늘 데리고 다니셨죠.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많은 것을 공유했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와 같은 표현들을 책망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칭찬한 사람들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더불어서 또 한 명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크게 그 믿음을 칭찬했던 분이 있는데 바로 백부장이었죠.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로마에서 파견 나온 장교였습니다. 자기 집에 하인이 아팠죠.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고쳐달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때 당시 보통 성도들이 예수님께 치료를 부탁을 할 때는 두 가지였죠. 환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환자 위에 손을 얹고 직접 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그들은 바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말씀만 해 주셔도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도다라고 하시면서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던 환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다면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이 백부장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야 하고 너의 믿음이 정말로 크도다 이와 같은 평가를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 때문에 칭찬받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여기에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배경이 있었죠.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그 아이가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경우가 자녀였을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아파서, 자녀가 길을 찾지 못해서,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고 큰 아픔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믿음이 자라난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냈습니다.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뜸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주여 옳습니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이 이 속에 느껴지죠. 주님, 다른 것 없어도 괜찮으니까, 개들, 저를 개라고 해도 좋으니까 먹다가 남긴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 말씀이죠.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내 딸이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은 전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의 마음, 애절한 그 마음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은 언제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이 애절해지고 간절해지면은 그것은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만 받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딸도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아주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환경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여인을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면서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불리한 조건,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녹아져서 일어서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그 불리한 조건에도 낙심하지 않고 마음을 곧게 세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26절을 보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죠. 우선 이 여인의 국적이 어디냐면은 헬라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나누었고 우리는 선민이고 저 사람들은 비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가 그 지역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말은 수로는 시리아를 말하고 보니게는 지금의 베니게를 말합니다. 즉 시리아 지역의 베니게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출신이 바로 여기입니다. 철저하게 이방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나오셨을 때에 이 여인이 거기에 찾아온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그러셨죠. 두로 지방, 이 두로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 조그만 땅덩어리 북쪽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곳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갈릴리 그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고 그 위에 두로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깔보고 무시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붙일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바로 개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개라는 표현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참으로 불리한 조건이었고 더욱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당시에 남자보다 아주 못한 존재, 이류 취급을 받았던 존재들이죠. 지금은 너무나 좋아졌지만 그때 당시는 여자들은 수혜도 치지 않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자가 태어난 것은 그래서 참으로 비참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날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감사 기도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인들이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여자라고 하는 이 불리한 조건, 이 속에서 이 여인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불리한 조건, 그 어려운 조건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사람과 그 마음, 그 믿음을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있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낙심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일어서라고 그러셨죠. 바로 이 여인이 이 믿음에 합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낙심이 될 만한 상황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의 응답은 27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는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거절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인데,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라 모멸에 가까울 정도의 거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얼마나 모욕적인 표현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반응이 하나님에게서 보여질 때에 화를 낼 겁니다. 흥분할 겁니다. 더 이상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나는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반응이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닐까요? 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도 다른 유대인들이 그리하던 것처럼 이 여인을 정말로 개취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진짜로 개처럼 취급을 하고 있었다면은 잠시 후에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 여인이 네가 개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예수님 강변을 하셨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대화의 격을 확 바꾸시죠. 확 바꾸어서 완전히 다른 투로 이 여인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이걸로 보아서 예수님의 이 표현은 여인에게 행했던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에 실망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막고자 하는, 막아버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도 너는 계속해서 내게 부르짖고 내게 도움을 요청해라 라고 하는 이 결론이 나오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시면서 이 테스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그것까지도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까지도 이기면서 계속해서 내게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가지를 더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지만은 예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완전히 침묵하셨습니다. 듣고도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쁠 수가 있고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나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때로 잘못 해석을 하면 이것을 우리는 거절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후퇴를 해버리죠. 우리는 기도를 잘못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은 상황에 부딪히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돈을 넣어서 자판기를 누르면은 바로 밑으로 나오는 기도를 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버튼 누르면 나오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나는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네 입을 통해서 다 듣고 싶고 그러면서 사귐을 가지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하는 것입니다. 당장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결론은 이런 겁니다. 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즉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사라져버린다, 점점 사라져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 갈수록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구나. 여러분, 이전에는 산에 기도원을 찾아가 보면은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자녀들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새벽 기도를 전수해 주고 했었는데 갈수록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죠.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환경이 바뀌어져도 기도해야 되고 좋아져도 기도해야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이고 그렇지 않은 성도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인생이 어두워도 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의 사인이 없어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고 있어도 나는 애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황량한 들판에 나 홀로 버려진 듯한 느낌 속에서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응답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절을 보면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소문을 들었다. 무슨 소문이었겠습니까?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소문을 수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그 결론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셨지만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단 한 명도 내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이방 사람도 나 같은 여인도 나처럼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은 분명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침묵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었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큰 복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강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살인자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습니다. 간음했던 사람도 도둑질했던 사람도 방탕했던 사람도 다 나와서 엎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를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단 한 사람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여인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엎드리면은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한 성도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이 몇 개월을 지나가면서 파산했고 힘들었고 잠도 자지 못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좋지 못한 조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 손을 내려놓지 않는 믿음, 낙심이 될 만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일단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은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와 같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